회복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회복 시리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우리 오랜만에 찬양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음역대가 조금 높아서 고생하셨습니까? 아니면 뭐 첫사랑 생각나셨습니까? 까마득하시죠? 여러분 첫사랑은 언제였습니까? 저는 어릴 적 7살 때 한지붕 내가족에 살았는데 거기 주인집 큰딸 영미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움직이는 거더라고요. 9살 되어서 우리 여부반장 지은이를 좋아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믿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첫사랑에 성공하셨습니까? 흔히들 그런 말 하죠. 남자들은 그런 얘기 잘 하는데 뭐 내가 첫사랑에 성공했으면 너만한 딸이 있어 뭐 이런 대사를 막 믿을 것도 없는 대사를 칩니다. 예수님이 나의 첫사랑이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은 뭐 10대 풋사랑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주로 풋사랑은 실패하죠. 일방적인 짝사랑이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첫사랑 되신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보면 첫사랑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이 노래가 많이 불리다 보니까 첫사랑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아는 그 첫사랑을 자꾸 대입하다가 자꾸 다르게 생각할 여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처음 사랑이시다, 첫사랑이다 라고 고백할 때는 그것이 나의 그 첫사랑, 뭐 풋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 이런 뜻입니다. 지고지순한 그런 최고 수준의 사랑이고 가장 깊고 헌신적인 그 사랑, 나에게 있는 사랑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 사랑, 나의 사랑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첫사랑이 되십니까? 내 마음 중심 가장 깊은 곳에 내 생각의 맨 첫자리에 예수님이 좌정해 계십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처음에 드는 생각입니까? 오늘 이 회복 시리즈의 마지막 첫사랑에 관한 그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보좌의 중심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또 그런 시간으로 우리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기 때 살아있는 순교자로 반모섬에 귀환가 있다가 주일날 아침에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네가 보고 듣는 것을 기록하라 해서 그것을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전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읽고 그 옆에 있는 서머나 교회로 주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로 편지를 돌려 읽었습니다. 이것이 회람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스타일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제일 처음 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일곱 교회 중에 장자교회였고 큰 은혜를 체험했고 좋은 사역자들이 있었고 아주 큰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또 에베소 교회가 겪었던 상황을 어떠했는지 또 앞으로 에베소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치와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고 고대 7대 불가사의로 불려지는 아데미 그 여신의 신전이 있는 그런 도시였고 2만 5천 명 이상 수용하는 대형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번영이 있었고 자유가 넘쳤고 매우 종교적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동시에 매우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이 큰 도시, 이 에베소를 마음에 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교회의 가장 악랄한 핍박자에서 가장 확실한 변증가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운데 그 변동폭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1차 전도여행은 여기 비시디 안디옥 지역을 돌았는데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바울의 그 마음에는 육로로 자기 고향 다소를 지난 다음에 그 지도에서 다소에서 옆으로 줄을 쭉 끄면 에베소가 있거든요. 바울의 마음에는 에베소가 있었어요. 에베소를 향해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위로 이렇게 밀어붙이셔가지고 에베소로 가야 되는데 계속 위로 올라가다가 드로아에 도착한 겁니다. 그날 밤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꿈에 나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바람에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유럽을 돌면서도 그 마음에는 계속 에베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복귀할 때 에베소에 들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정말 내가 오고 싶었다. 그 사람들도 오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돌아가야 한다. 주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복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을 인해 출발하는데 시작해서 바로 에베소까지 직행을 하고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며 두라노 서원을 세우고 교회 개척학교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훈련하죠. 그래서 에베소에 교회가 생겼고 에베소 주변에 에서보두 사빌라 7개의 교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면 그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고별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3년 사역을 돌아보면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영혼을 섬겼고 많은 환난과 시험 가운데 그것을 참고 내가 주님을 섬겼고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내가 거리낌이 없이 진리를 전했고 회개와 믿음을 내가 증거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내가 탐한 적이 없었고 내가 직접 시장에 나가서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전도의 접촉점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그렇게 내가 살아내었다, 내가 범사에 내가 모범을 보였다 이렇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위 진리를 가르친다는 순회 철학자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순회 철학자들은 자기들의 어떤 지식, 좀 이렇게 낮춰 말하면 이 지식 나부랑이를 이렇게 화려한 언변으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걸 많은 그걸로 이제 돈을 이렇게 막 받아 챙겼어요. 화려한 언변과 필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게 급급한 그런 순회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 사람들과 자기가 전하는 이 진리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특별히 그 에베소에서는 본인이 일하면서 자비량하면서 사역을 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순회 철학자 류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물질을 탐하지 않았고 자기가 직접 일하면서 전도의 통로로 삼고 또 두란노 서원의 렌트비를 감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죠. 20장 35절 말씀 보시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주님께서 주는 것보 이게 뭐야? 이 말씀이 지금 사실은 복음서 다 찾아봐도 없거든요. 복음서에 없는 내용인데 사도들이 전해줬을 거예요. 사도들이 구전으로 전해주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코테이션 해가지고 지금 바울이 자신의 삶을 그 주님의 말씀에 초점 맞추어서 드리면서 지금 그 주님 말씀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모범을 따라서 바울이 그 명령을 지켜냈습니다. 바울의 삶은 에베소에서 철저하게 공개되었습니다. 그 에베소의 아고라 그 시장에서 바울 그 텐트 가게가 있었을 것이고요. 거기서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사람들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일이 끝나는 오후가 되면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사람들을 불러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 개척학교를 진행하고 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다 봤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철저한 자기 부인과 희생적인 삶 그 위에 자신들의 신앙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은 바울의 사랑, 바로 거기에 근거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얼마나 크고 세속적이고 음란한가, 에베소 도시를 휘어잡고 있는 그 문화를 생각해 보자면 에베소 교회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전혀 다르면서도 정말 그 고귀한 그 희생적 사랑 위에 이렇게 놓여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처음에 아주 좋은 영적인 리더로부터 잘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어떤 공동체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멘토는 누구셨습니까?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까?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공동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를 세우고 좋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과제이고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성경적인 의미이자 목적입니다. 대학에 입학할 때 제가 대학교 입학한 첫날은 제 동기들과는 조금 다른 좀 특별한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을 입학하는 날 하숙집에서 이제 이렇게 가방을 메고 학교를 향할 때 마음이 되게 설렜습니다. 그 근처에서 이제 하숙을 시작했는데 버스에서 내리고 지하철에서 내린 사람들이 확 오는데 하숙집에서 나오면서 그 대열과 함께 가방을 메고 이렇게 딱 학교에 이렇게 맨 게 아니구나. 아버지 신방 가방을 얻다가 옆으로 맸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들고 이렇게 학교로 들어갔어요. 야, 대학생이다. 나 이제 대학생이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 이제 정문에서 직선으로 진입로가 있는데 그 정면에 본관이 있어요. 그 본관 앞에서 한 12명 정도가 서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노방 찬양을 막 본관 앞에 사람들이 쫙 들어오고 있는데 그 한 12명이 서서 이렇게 막 학생들을 막 축복하고 캠퍼스를 축복하고 막 찬양하는데 막 가슴이 막 설레는 거예요. 와, 대학교에 오면 이런 것도 하는구나. 고등학교는 이런 거 못하는데 와, 대학교 좋다.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한 100m, 200m 올라오면서 눈이 계속 마주칠 거 아니에요. 계속 막 찬양을 막 따라 부르면서 막 가니까 누구랑 눈이 마주쳤어. 그분이 막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뛰어갔어요. 그래서 신입생이 거기 서가지고 같이 막 찬양하면서 학우들을 막 축복하고 그렇게 제 대학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그 찬양하는 무리들과 함께 제 대학 4년 함께 보내고 또 기도하고 기독학생연합회 일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제 대학 4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나라 리더로 또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훈련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대학 4년의 시간이 예수님과의 그 처음 사랑이 또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갖게 됐고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고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에게 설교했던 그 부분 좀 이어서 보면 20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교사들이 안팎에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위기는 오지 않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 가운데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그런 위기가 전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바다에 아무런 파도가 없기를 바라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파도가 이게 치는 것은 시끄럽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위험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파도가 해안에 계속 치기 때문에 바다가 살아있는 거예요. 바다에는 단지 소금기만 있어서 바다가 썩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파도가 치기 때문에 이 바다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아주 그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크기의 달을 두셔가지고 달과 이 지구 사이의 인력의 차이로 인해서 조석 간만의 차이도 주시고 적당한 파도가 계속하여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가끔씩은 이제 태풍을 불어닥치셔서 이렇게 한 번씩 바다를 확확 뒤집어 주시죠. 아, 우린 태풍이 전혀 없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바다를 한 번씩 그렇게 뒤집어 줘야 바다가 썩지 않고 바다가 썩지 않아야 지구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에베소는 원래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 에베소에서는 그 아데미 신전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 두 가지 선택지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곳입니다. 믿는 자들도 끊임없이 도전받고 미혹받고 유혹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급박한 상황을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뭉뚱거려서 대충 설명하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내려주세요. 아데미의 여신 숭배와 관련된 음란한 제2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뭘 참았다는 거냐, 뭘 인내했다는 거냐, 뭘 견뎠다는 거냐 하면 그 도시 전체가 아데미 그 여신 숭배로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 거기에 나오는 예배의 행위가 아주 음란한 제사의 행위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은 굉장히 음란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도시의 문화, 문명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환호하고 너무나 쉽게 갈 수 있고 모두가 격려하고 환호하고 갈채하는 그런 아데미 신전을 향한 길로 갈 것인지 환난과 핍박이 예정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로 갈 것인지를 직접 그 현장에서 겪어보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변명과 이유를 대면서 잠시라도 교회를 좀 떠날 수 있는 구실을 찾게 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잠시가 상당한 기간이 될 수 있고 까마득한 과거가 되어버릴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에베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수고했던 모습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해 보시면 둘째 줄에 이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진짜가 아니고 저 가짜다라고 이렇게 확인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실력, 신학적인 그런 실력이 잘 준비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주 구체적인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을 그들도 함께 미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에는 나도 미워한다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은 니골라당을 격려하고 막 따르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수가 니골라당의 그 분위기로 따라가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저거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동의한다. 나도 쟤들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골라당 뭐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뭐 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혼합주의가 문제이죠. 자기한테 맞는 것만 니 골라, 니도 골라 이러면서 골라서 좋은 것만 이렇게 까먹지 마세요 평생. 자기 좋은 것만 딱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딴 거는 뭐 한다고요? 타협해 버리는 거예요. 타협주의예요. 혼합주의예요. 그게 그 시대 분위기 잘 맞잖아요. 니골라당. 일제 시대에 일본에 있는 그 신사를 향해서 절하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고 국가 의례 행위다라고 결정한 거죠.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교회들의 연합인 총회에서 땅땅땅 하고 그걸 결정한 거예요. 신사 참배를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타협이죠. 그걸 타협하지 않겠다 하신 분들은 그 안에서 목사 제명 출교를 당했었고요. 순교를 당하는데 교회가 보호해 주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이제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바드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모인 총회 연합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동성애자는 목회자로 안수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받아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신학적인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사실 그 흐름이 주류예요. 메인스트림이 그런 흐름이에요. 우리는 이제 보수주의, 복음주의, 개혁주의라고 말할 때 우리가 전체에 비하면 상당한 소수다 하는 것이에요. 뭐 너무 작진 않지만 꽤 다수는 아닌 그런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그런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가요? 그거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의 불이익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뭐 그럴 수 있는 여지들이 막 보입니다. 그런 불이익이 있다면 또 당해 나가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력,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그 타협 신학을 비판했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진리 위에 견고히 서고자 했고 초대교회를 잘 지켜내었던 그런 그 지역의 장자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이고 디모데가 사역한 교회고 사도 요한이 사역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아주 쟁쟁한 실력파 또 신실한 사역자들이 섬겼던 교회이고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의 모태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교회답게 주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어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 많은 수식과 표현을 통해서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4절에서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고 하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인 주님을 버리고 다른 사랑을 쫓아갔다 이런 표현은 아닐 겁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처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삶과 사역의 처음 동기가 되고 있지 못해요. 자신의 권위를 지켜내고 자신의 명예를 나타내고 또 자신의 인정을 구하고 또 정통신앙의 또 보수자임을 자처하고 하는 그런 신학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 뭐 그런 것이 좀 더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십계명의 정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것은 좀 구태의연한 것 같고 좀 더 시대에 맞고 세련된 가치들이 그 자리를 좀 더 앞서 좀 더 먼저 차지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지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보수하는 이런 실력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점점 사랑은 좀 메말라가고 성도들의 심령 상태도 좀 메말라갔던 것 같습니다. 신앙은 좋아지는데 좀 싸나워지는 거예요. 신앙은 깊어진다고 하고 내가 많이 안다고 하는데 따뜻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을 계속 하는데 그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기분이 계속 나빠지는 거. 그런 경험 해보십니까? 그 반대 경우로 내가 맞는 말을 계속 하는데 듣는 상대가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붕괴하거나 낙심하거나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없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십니까? 저만 있습니까? 나는 지금 진짜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맞는 말에 수긍을 하지 않고 그것은 그것을 사랑으로 사랑해서 그 말을 했다기보다는 맞고 틀리고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애티튜드의 문제입니다. 그건 애티튜드의 문제야 라고 말하는 건 우리 그냥 익숙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최근에 그런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집에서도 그것은 애티튜드의 문제야.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 제가 아이한테 애티튜드가 좋지 않아. 그건 애티튜드의 문제야. 그러면 네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애티튜드의 문제라는 것을 따뜻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 애티튜드를 애는 어떻게 받겠어요? 그죠? 우리가 맞는 말, 틀린 말뿐 아니라 좀 따뜻하게 말하는 그 사랑을 좀 놓쳐버리지 않았나.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너무 깊이 보수하려 하다 보니까 좀 싸나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해법을 제시하십니다. 5절 말씀에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의 동기로 시작했죠. 그것이 어떤 지점에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떨어지게 됐을 겁니다. 내 마음이 좀 높아진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언제부턴가 나를 돌아보기보다 남을 더 많이 의식하고 또 나를 헤아리기보다 남을 더 많이 판단한 어떤 계기가 있을 거예요. 좀 아프고 좀 쓰라리지만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위신과 체면을 의식하면 우리는 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교회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지속해야 될 거룩한 좌비죠. 여러분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불신자이거나 이단입니다. 바른 신앙,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회개를 하거든 저 사람 지은 죄가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해야 될 바른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뭔가 좀 보수적이고 뭔가 전통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좀 품격 있고 이런 교회일수록 회개를 하는 게 조금 어색하고 회개를 하면 저 사람은 회개할 게 되게 많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같이 고생하고 세련되면 회개를 조금만 하든지 최소한의 것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자기도 모르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회개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죄가 더 많은 게 아니고 회개를 덜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이렇게 주님 앞에 해결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 그 첫사랑의 자리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중심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집의 가장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집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집에 그런 자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집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스팟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 씻고 침대에 누울 때 외에는 거의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아들을 하나씩 부르기도 하고 둘 다 부르기도 하고 가족 모여라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성경 쓰고 또 읽고 뭐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은 그 자리에서 하고 또 전 다 보내고 나면 저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설교 준비하고 뭐 주로 거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는 상징적으로 주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인데 제가 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를 자꾸 제가 앉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우리 주님이 위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상징적으로 자꾸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높은 곳에 계시면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그것은 제가 평생 제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땅에서 나는 게 없어요. 모든 좋은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라도 물리적으로 주님께서 위에 계시고 거기서부터 모든 은혜와 축복과 언약이 다 흘러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아주 짧게 한 세 가지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삶의 첫 자리에 두는 연습을 계속하면 좋겠어요. 일주일을 시작할 때 사실 여러분은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고 일월화수목금토잖아요. 그래서 주월화수목금토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이에요. 예배가 일주일의 시작이다. 나의 삶의 시작이 일주일의 시작이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예배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1년의 삶도 거룩한 삶의 리듬을 만들 때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또 시작하고 오는 주일이 또 성찬주일인데 또 한 달의 리듬을 성찬주일을 통해서 또 만들고 그렇게 해보는 거죠. 소중한 신앙의 리듬이고 그 리듬에 맞춰서 나의 삶을 디자인해보는 것입니다. 대학에 가도 어떤 신앙 공동체가 있는지도 생각하고 그걸 먼저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곳인가 생각해보고, 여행을 가도 그 여행 중에 또 예배 드리는 날짜가 있으면 그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드릴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당일 아침에 오늘 뭐 하지? 아, 보니까 주일이네. 못 보니까 주일이야. 가기 전에 알았는데. 가기 전에 우리가 주일이 끼어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초대교회랑 같이 접속해서 볼 것인가, 그 현장에 있는 예배를 좀 방문해 볼 것인가, 네, 그런 계획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이제 제주도 여행을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갔는데 뭐 오라수목을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평생을 이제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신 분이라 수요일이 있으니까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교회를 갈 것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가기 전에 다 결정했어요. 자, 며느리가 사회를 하고 아들이 설교를 하고 엄마가 대표 기도를 하고 손자들이 특송을 하고 내가 축도한다, 다 결정하고 그래서 이제 가서 수요일 예배를 호텔방에 같이 드리고 뭐 그런 것이죠. 기도로 하루에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루에 첫 자리에 두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기는 상황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처음 일어나서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단어인가, 어떤 문장인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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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네 이런 수준이 아니고, 뭔가 주님께 좀 감사와 기대와 소망을 선포하는 그런 언어로, 그런 기도의 언어로 시작하면 좋겠어요. 옛날에 아주 20년 전에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제가 내용은 잘 안 봤는데 겉장이, 제목이 멋있었어요. Good Morning Holy Spirit 이라는 책이었어요.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서 Good Morning Holy Spirit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축복의 언어가 내 영혼에 또 샤워가 되어서 메마른 영혼들을 또 나도 적시고 남도 적셔주는 그런 삶의 시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는 말씀을 내 생각의 첫 자리에 좀 두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자리를 잡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경우에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필터링하는 가장 첫자리에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갑자기 성경책을 피면서 주의 뜻을 말할 수만 해주소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의 생각을 좀 필터링하고 뭔가 좀 확증해주고 컨펌해주고 그런 우리 생각의 첫자리에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정을 할 때 복음에 근거하여 결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신앙 생활인 거죠. 교회에서만 와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의 여기 전두엽에 말씀이 딱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들어오면 여기서 말씀이 필터링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사랑 회복이라는 주제로 회복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게 있는 거고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확인되고 고백되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생활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눈물의 회개와 감격으로 신앙의 길을 들어섰는데 점차로 이 감격이 사그러들고 주님과의 관계가 좀 대면대면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우리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뉴저지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일곱 개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제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경고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이 말씀을 삼키면 좀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것처럼 우리를 또 새롭게 하고 회복될 수 있는 좋은 약이 될 것입니다. 외식과 교만의 가면을 벗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초심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고 또 많은 열매가 있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 내몰리다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의 자리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다시 돌이키고 끝까지 돌이키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